그동안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44번째로 살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창세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인식하셨겠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죽음으로 창세기의 여러 말씀들 가운데서 큰 하나의 문맥이 끝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 생각한 것들을 간략하게 우리가 좀 돌이킬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창세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창세기에는 우리 인간의 시작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창세기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진화론이 나오기 이전에 모든 인류는 이 세상이 그저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믿고 있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조물주가 있어서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류의 마음 가운데는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일어났고, 인간이 죽은 다음에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끝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간 본성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후에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 죽은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그런 노력이 있었는데, 그 노력의 결과가 여러 가지 종교들로 나타난 것이라고 그렇게 로마서 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항상 일어나고 있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궁금증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곳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현재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가운데서 인간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도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지만, 그러나 인간이 자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은 결과 타락하였고,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이성과 영혼이 어두워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지성으로 자기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인간의 삶의 모든 죄악들이 그리고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는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그 어두움과 그 슬픈 열매들을 매일매일 먹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어릴 때는 우리가 아직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그저 좋은 것 같고 자신의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철이 든다고 말하죠. 철이 들면 인생을 이제 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때가 지나면서 우리는 참 인생이 힘들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우리 자신에게는 정말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슬픔과 고통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쫓아서 이것이 행복한 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달려가지만 그러나 결코 거기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 심판의 열매를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그 열매를 경험하는 동안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없고 참으로 인생이 절망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발견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기 이전에는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꼭 죽음의 때가 다가와서 인생의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범죄한 인류가 그 마지막이 어떤 길을 걸어갔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 그 첫 인간들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우리 인간의 존재가 무슨 아메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단세포 동물이 되고 그리고 유인원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진화해서 고등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삶은 점점 더 나아지고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유토피아를 이룰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런 과학과 기술로 그런 발전된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었어야 될 것인데, 그런데 인간의 삶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해줍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가장 탁월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결과 인간이 점점 더 나쁜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인간의 삶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6장을 보시면 거기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오랜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이 900년, 700년, 이렇게 700년에서 900년 사이에 긴 인생을 살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합니까? 죄악이 관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의 관영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때에 그 마지막은 노아의 때에 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심판 이후에 인류가 새로운 삶을 얻었지만 노아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의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았는데, 그 노아의 후손들이 그러면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바른 길을 걸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악된 인간의 본성은 다시금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에서 흩으셨으므로 모든 인간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서 지금 우리가 민족대로 다 갈라져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이 세상이 흩어져서 살아야 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바로 그 중간에 어느 시점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작정 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고, 노아의 때에 탁월한 우리의 선조들이 다 물로 멸망받았던 것처럼 마지막에는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우리가 목전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도외시하고 이 진리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가 노아의 때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무시하면서 그들이 멸망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맞이할 마지막 결과는 불로 심판받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밖에는 남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조차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혜로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이 길을 바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결말밖에는 우리가 발견할 수, 우리가 맞이할 결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달신을 섬기던 그 타락한 도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이 자기의 힘으로 구원의 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의 삶을 통하여 죄로 타락한 우리 인생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구원의 길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인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온 인류에게 가르쳐주는 모범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 얻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배워야 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갈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단순히 어떤 위대한 사람의 생애로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든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그가 참으로 희미한 복음의 빛 안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갔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만약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살지 않으면서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구원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혈통을 따라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 가운데 있을 때라야 하나님이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거짓된 평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인쳐지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생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이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짧게 나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생애가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이 아브라함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일생을 아브라함이 일생을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와 같은 일생을 생각하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아브라함의 죽음의 전후에 아브라함의 자손의 족보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후처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후처의 이름이 그두라라고 하였고 그 그두라를 통하여서 여섯 명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 중에 욕산과 미디안의 자손들, 손자들까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생전에 아브라함이 재산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삭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살게 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서는 그두라의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후처를 얻은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이 후처를 얻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을 때는 그의 몸이 죽은 것과 같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다시 후처를 얻어 첩을 얻어서 자녀를 6명이나 낳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언제 이 후처를 얻고 자녀를 6명이나 낳았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그 사라의 요청을 따라서 하가를 자기의 첩으로 맞이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고 난 후에 또 한 명의 첩을 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첩을 얻어서라도 자식을, 자손을 많이 남겨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둘의 생각이 거기에 이르렀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는 이 하가를 통한 이스마엘은 중요한 인물이었지만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이 여섯 명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생애에 그렇게 큰 중요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마 창세기 기자가 이 그두라의 이야기를 거의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가 자라는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약속의 아들의 생명을 위협할 때에 사라는 즉시 하갈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하였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들은 동쪽으로 옮겨가서 한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아마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내보냈기 때문에 이 그드라의 여섯 아들들도 일정한 재산을 조금씩 나누어 주고 동쪽으로 내어보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에 그 자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가정과 삶을 평탄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식이 부족한 가운데서 저질렀던 모든 삶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이스마엘의 족보를 또 여기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었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술까지 이르러 모든 형제 맞은편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사건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아브라함이 낳은 약속의 자녀가 아닌 육신의 두 자녀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과 그드라를 통해서 낳은 여섯 명의 자녀들이 각자의 삶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은 비록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우리와 같은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통해서 가장 특징적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말하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어떻게 창세기 기자가 정리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는데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매우 단순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한 사람이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 그 사람의 생애를 평가할 때에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그가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무런 고통이 없이 기운이 다하여 죽어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의 죽음이 복되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브라함의 생애는 그는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복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고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런 복된 죽음을 죽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 사람이 어느 집안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뭘 보는가 하면 저 사람이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떤 조건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 많은 부잣집에 태어나서 아무런 부족함 없이 물질적인 그런 부족함 없이 풍요롭게 사는 것을 정말 복되다고 생각하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은 부러워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정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은 부러워할 것이 못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현재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내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이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의 헛됨을 깨닫고 거듭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내가 부잣집에 태어나서 평안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즐기면서 다 갖추고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런 삶을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그런 삶을 추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죽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아브라함은 참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한 성을 차지해서 거기에 집을 짓고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브라함은 일생을 나그네로서 살았습니다. 철마다 장막을 걷어가지고 풀을 따라서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이사를 다녀야 하고 참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죽음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죽음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죽음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수하다가 평안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그 마지막 생애에 어떤 후회나 한숨 가운데 그가 자신의 그 삶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조금 더 살아야겠다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살아온 날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죽음은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믿음 가운데서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죽음이 우리에게 정말 복된 죽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사도 바울도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죽음의 때를 이제 바로 내다보고 있지만 그러나 죽음 앞에서 이 바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후회나 안타까움이나 아쉬움이 없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히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바라는 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도 바로 이런 심정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치매가 걸리거나 아니면 암 때문에 자기의 마지막이 고통당하면서 긴 병상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죽게 되는 것을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죽음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우리의 마음은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내가 기쁨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뵈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굳센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떤 두려워하거나 후회하는 것이 없는 비록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모자란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자기가 살아온 삶을 헤아려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할 것밖에 없고 지금 자신의 처지가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평이 되지 않고 질병 가운데 병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질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주눅 들거나 슬퍼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자기를 맞아주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서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 정말 복된 성도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마지막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지금 현재의 삶, 나의 이 현재의 삶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부끄러워서 주님을 차마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산아 나를 가리우라 바위야 나를 가리우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눈을 피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기다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지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삶에 대한 다른 평가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은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0장 7절이나 이사야 41장 8절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경외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는가 묻는다면 그는 일생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친근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죽음이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하나님 앞에 안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친구는 서로를 신뢰하고 허물 없이 대하며 서로 사랑과 교제하는 그런 사이를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친구가 그 얼굴을 대하고 서로 대면함 같이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을 대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누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릴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에 있는 것을 알을 줄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불신앙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모세의 일생이 그러했고 이 아브라함의 일생이 그러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친구처럼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런 분으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꺼이 예라고 말하고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친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려 할 때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평안히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우리의 일생을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로서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상과 분리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위하여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며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성도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죽음을 두려움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이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운 것밖에는 없는 것이고 죽은 후에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안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분발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친구로서 그렇게 일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삶에는 진정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소망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떠났습니다. 그가 하란에 이르렀다가 가나안으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보는 이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속히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시면 1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계시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그 약속이 400년 후에나 그의 자손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400년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자신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인간적으로 그가 하나님이 400년 후에나 이 땅을 주신다면 그냥 나는 이 땅에서 양치면서 이렇게 유리하는 그런 나그네로 살 것이 아니라 어디 한 곳에 집 치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그 땅에서는 외국인으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소망이 있어서 그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일생을 사는 그런 믿음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에 대해서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편만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도 아브라함의 삶에서는 너무 더디 실현되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2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을 후사로 세우겠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자기의 그 종이었던 하가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두라를 통해서 여섯 명의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의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게 아니라고, 사라를 통해서 나올 자녀라야 너희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너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이미 늙어서 죽은 자와 마찬가지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의 마지막 결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정한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의 소망의 위대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소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쨌든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강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죽은 후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물질적으로 부유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강변하는 이 시대의 성도들,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그것이 정말 믿는 자의 삶의 태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바울의 이 신앙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들은 정말 바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런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대한 소망 가운데서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가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졌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의 확신은 정말 바보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삶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그 유업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있는 자는 자신의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그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으로 약속되었다는 소망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그것은 희생이 아니지만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아무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은 자신을 단장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는 그냥 안락한 방에 앉아서 자기를 꾸미고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는 연약하고 게으른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영적인 싸움에서 피 흘리는 싸움을 싸우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승리의 옷을 입은 자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용사로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타락한 사탄의 권세와 대항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의 괴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하여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신을 영적으로 강건하게 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의 그 얼굴을 뵙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가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이렇게 나약하게 죄의 종로로 타면서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면서 영적으로 시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각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서 자신을 강건하게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그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가나안에서 보잘것없는 작은 공동체의 무리로 살았지만 그는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것은 매우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라고 할 때에 400년 후에 나의 자손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궁극적인 소망이 아니었고, 그는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진정한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이 단순히 육신의 자손과 이 세상의 땅의 약속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놀랍게도 깨달았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나그네로서 오르내리면서 오랜 시간 동안 나그네로서 살면서 그 나그네의 삶을 일생 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를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실망스러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 4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차지한다고? 참,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그네의 삶을 멈추지 않았던 것은 그 약속 가운데서 그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 그것을 깨닫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의 죽은 몸에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에 그가 그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 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제사할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구원자 자신의 그 후손으로 오게 될 이 이삭으로 대표되는 진정한 구원자에 대한 영적인 이해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생겼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순히 이 가나안 땅이나 자기의 아들 이삭의 후손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멀리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이해력을 그가 가지게 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자신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지만 그 땅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실체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제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 그 3대가 함께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장막에 거한 이유는 뭔가 하면 자기의 자손들이 400년 후에 그 땅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그네로 산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400년 후에 주어질 그 땅 너머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 자신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충만할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그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 그의 소망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랬다면 그냥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일생을 보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을 명확하게 본 것이 아니라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는 아주 희미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희미한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를 이해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는 자신의 후손으로 오게 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서 살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정말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몸이 변화해서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영원한 장례를 맞이하게 될 것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또 선명해져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바라본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나그네로 살 수 있습니다. 나그네로 살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서 더 좋은 것을 누리고 더 좋은 그런 삶이 주어질 것처럼 세상의 애정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너무 희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더 분명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우리 주님께서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어떤지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면서 너희는 너무 미지근하고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너희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는 자신이 얼마나 곤고한지, 가련한지, 가난한지, 눈물어 있는지, 벌거벗은지 너희는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런 교회를 향해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그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두지 말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그분과 영적인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세속성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그 믿음의 실체를 알고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말 친밀하고 하나님을 나의 친구로 삼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므로 이 세상을 나그네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사탄과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